오늘은 염려를 이기는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서. 누가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쉼. 누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의 열매가 누가 풍성할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받은 자의 평안을 충분히 누리는 자입니다.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인데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 중에서도 이 집사님은 특별히 집에 강도가 들까 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결혼했는데 밤이면 밤마다 뽀스락뽀스락 소리가 나거나 바람만 불어도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남편 보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강도 왔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흘들이 한 번꼴로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불만했지만 이제는 의뢰이 이 여성과 살기 위한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뽀스락뽀스락하고 막 인기척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벌떡 일어나서 남편 보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진짜 강도가 온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도 양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내를 한 번만 꼭 좀 만나달라고.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혹시 3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까? 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 반납하셨군요, 하나님께.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죠. 미얀마 선교지 공항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그건 저에게만 주신 감동이요 약속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에 주신 감동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주신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이 작아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이것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감동으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3주 동안 평안을 지키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안을 잘 지킨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평안을 쏟아버리고 다시금 근심과 염려에 짓눌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의 무대를 예비할 때, 큰 믿음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는 듯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무대를 만드세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물질, 재물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신앙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찬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정작 딱 자신이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과제에 딱 부딪히면은 우선은 급한 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행의 잔고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둘 다요. 다시금 묻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31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약속입니다. 31절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의 앞부분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필요하다고 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식들 키우는 거, 집장만 하는 거, 건강, 모든 것, 노후 대책, 모든 것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기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더하여 주겠다, 도와주겠다. 아멘입니까? 다시금 잘 듣고 아멘하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더하여 주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먼저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덤으로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 문제 구하지 말라느냐? 아니에요. 그거 구해도 됩니다. 돈 문제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합니다. 자식들 입시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식이 출세해야 되고,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선 아쉬우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잘 씁니다, 그러고는 입 딱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중심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이 중심의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은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세요. 이 단순한 말씀의 원리를 잘 실천하는 성도는 팍팍 하나님이 막 놀랍게 기적같이 그렇게 형통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입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대로. 그 원리대로 적용할 때 원리대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할 때에 그저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삼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듭니까? 전쟁이라, 생존의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 전쟁터에 딱 나갔습니다. 돈 없으면 굶어 죽고,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건강관리도 못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단순한 원리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적용해서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예수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바보같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딴 생각 안 하고. 그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의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나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약속은 뭐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지 잘 몰라 우리의 처절함을 잘 몰라 우리의 형편을 잘 몰라 현실 감각 없는 말씀 현실 감각 없는 설교 적용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 안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약속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 의심케 만드는, 마음을 분산시키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원수가 그 말씀의 약속이 응답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알곡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옆에 막 잡초가 덩달아 나면 양분을 다 뺏어 먹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습니다. 왜? 알곡이 제대로 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으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가치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그 생각에 끌려가면은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열매 맺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믿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처음 이 말씀의 약속을 응답받고 확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적용할 때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 의심의 생각에 시달릴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에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들어서 생각하여 보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헤아려 봤지 않습니까? 조류학자들에 하면은 이 세상에 새가 한 천억 마리 정도 된다면 천억 마리 천억 마리 까마귀를 포함해서 이런 새들을 여러분이 모이를 주고 집도 지어주고 잘 자라나라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까마귀도 백합화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로 택함받은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28절에서 주님이 하나님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책망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도 지금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작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문제나 염려나 근심거리가 탁 다가오면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문제나 근심을 뚫고 이겨내지 못하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압력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큰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좋아야 됩니다. 큰 축복 받는 것도요 전부 다 짐입니다. 짐. 그건 믿음 안 좋으면 완전히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공부만 잘하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한 아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우울증 걸려버리고.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 믿음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문제가 크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커지면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안의 무대를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염려는요 정말 못된 습관입니다. 뽑아버려야 되는데도 계속 잡초처럼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은 계속 염려와 근심은 돋아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성도조차도 염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의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면은 믿음이 힘을 못 씁니다. 의인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믿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 믿음은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가 더 커지니까 믿음이 거의 실종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 안 믿나?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것을 뚫어낼 만한 큰 믿음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자주 즐겨하는 기도가 뭐냐?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웰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101세 생일잔치를 벌였어요. 교계 지도자들과 후손들과 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101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것에서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자하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나는 30년 전 70세 은퇴를 했는데 그때 한평생 목회 일선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나서 그제서야 은퇴하는 순간에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인생 살아가고 교회가 꾸고 뭐 목회하고 안간힘을 쓴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를 많이 했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해결되어졌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다고. 여러분, 목사님도, 이 귀한 목사님도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저도 별 수 없어요. 믿음이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바로 설교, 이 본문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음을 탁 결정했어요. 컴퓨터를 치다가 여기서 딱 멈추고는 오른손을 딱 들고 제가 탁 이렇게 결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릴게요. 이제는 저의 결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으로 같이 한번 결단해 볼까요? 그러면 오른손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자, 저를 따라하는데 억양이 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봅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한번 더 합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오른손 드세요. 절대로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손 내리세요. 참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결단했지만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절대로 근심하게 될 겁니다. 막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마다 결단하세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결단은 우리만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도우십니까? 예, 하나님이 도우세요. 점점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 눈도 깜짝 안 해 툭툭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결단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귀한 결단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염려는요 마치 자동차에 기어를 중립에다 넣고 악셀레터를 계속 밟아젓기는 것과 똑같아요. 운전해 보시는 분 알잖아요. 기어 중립에 넣고 아무리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아도 차가 나갑니까? 나갑니까? 소리만 왕왕왕 요란하고 기름만 다 태워버리지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백해무익한 짓.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별명을 받았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별명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말고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야, 얼마나 멋진 별명입니까? 대단한 칭찬인가요, 사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별명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기쁨의 교회 성도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러면 활짝 미소 지으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분이시네요. 예, 조금 미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별명에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염려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파도처럼 홍수처럼 우리 삶을 삼키려고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선장은 파도를 타고 전진합니다. 더 빨리 전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에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절대로 이 염려에 내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오히려 어때요?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 죽음의 위협, 고난, 질병, 가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근심과 염려에 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자랑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비밀,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그 평안의 능력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지금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 우리가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마음, 감정, 느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를 하나 터득해야 됩니다. 마음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노이로제 걸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고 이럴 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어디 엉뚱한 쾌락으로 가서 춤이나 추고 해서 풀려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도 어느 정도는 풀립니다. 그건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를 푸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느껴지면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지금 당면한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는 큰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역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제들, 또 자녀들을 키우며 앞으로 전진할 때 계속해서 필요한 믿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밀려오는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자기를 묶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정과 축복들을 보면서 자기 영혼이 회복돼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에 밧줄 가지고 배를 묶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밧줄로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 여러분 자신을 묶으십시오. 그러면 또 많은 평강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무대가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 가운데에 주어지는 믿음의 무대, 평안의 무대를 우리가 크게 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평안의 무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하겠습니다.